당신의 큰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8월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8월 첫 주에 또 약속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우리들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에 선 엘리야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내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주의 약속과 주의 소망을 보게 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충만. 그리고 그 충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뭐 물론 다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일주일 지난 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돕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형을 주셨습니다. 형.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팡이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주시고 형을 주시면서 그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형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을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만은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충만, 그것을 깨달을 때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더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충만케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더 새로운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통변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안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의 또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성령 충만을 원하고 또 그런 속에서 더 체험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드릴 때 그게 우리들에게 화가 되지 않고 그게 적절한 방향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일, 이런 놀라운 일에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살 일 걱정 없고 그냥 하루하루 평안히 살아가게 되는데도 주님의 충만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 그 재능 날려버리지만 않으면 그냥 잘 살아가게 됩니다. 뭐 큰 일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루하루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을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도 그 분량에 맞는 충만을 얻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충만함, 평범한 일에 대한 그 충만함조차도 우리가 날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대로만 살아오면 되는데 그 삶을 그냥 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굉장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유지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못하고 떨어진다면 그것은 이 충만을 유지하지 못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평범한 삶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은 뭔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엄청난 일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원래 날 때부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털이 길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이렇게 머리털이 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인이도 날 때부터 이렇게 머리털이 많이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근데 뭐 머리털이 길다고 힘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삼손은 달랐습니다. 이 머리털이 긴 게 그의 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비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머리털만 안 자르면 그 머리털만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겠다. 그래서 그는 정말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뭐 헬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뭐 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튼튼하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힘이 넘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삼손은 그 큰 능력, 그거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날 때부터 가진 그 놀라운 그 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자질, 그거를 그냥 어이없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걸 유지만 하고 있었어도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괴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그걸 다 날려버리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삶의 배경, 또 하나님께서 주신 뭐 물려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 연습된 것,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다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려버리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굉장한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날려버린 것이에요. 그 충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럼 삼손에게 이 비극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걸 묻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저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복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들릴라가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삼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는 항상 이겨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습니다. 그 괴력은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번쩍 들고 헤브론 앞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를 빼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들고 멀리 있는 헤브론 앞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괴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것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괴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적을 해도 한 사람이서 100명, 1000명, 10000명만 싸워도 지치지 않는 그런 괴력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능력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들릴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힘의 근원이 있을 거다.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 들릴라에게 그를 매수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봐다오 라고 이제 공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들릴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에게 그 힘의 근원이 뭔지를 물어보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삼손한테는 화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달려들면 좋았을 텐데, 그걸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이게 삼손한테는 재앙의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기생집을 드나들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 그게 삼손한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그 전으로 좀 더 가서 사사로서 사사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삼손에게는 모든 재앙의 애초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정말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그게 정말 이스라엘 사사를 제대로 못하고 기생집을 드나든 게 문제였는지, 아니면 기생집에 드나들면서도 그걸 만족하지 못해서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게 문제였던지, 그리고 들릴라가 뇌물을 받아 이제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게 문제였는지, 어떤 시점에서였던지 간에 여하튼 삼손은 이 질문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는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물어본 적이 없다가 이제 집요하게 들릴라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힘에 무슨 바탕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삼손은 이제 뭔가 대응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근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그냥 힘은 힘이지 그 힘의 근원, 뭐 그 속에 있는 어떤 비밀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쩌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요한 질문 공세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힘이 있는데 원인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 전에 그것을 하게 만드는 그 과정, 그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 그 근원을 파고드는 그 의문, 그 근원을 파고드는 그 호기심, 그것을 애초에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강점이 있으면 다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라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힘이 세고 장사고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어도 아킬레스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아도 인간에게는 강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약점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이것을 파헤치고 이것을 공략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들릴라는 글을 왜 알려고 할까요? 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왜 알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알아서 뭐 하게? 그 힘의 근원 알아서 어디다 써먹게? 들릴라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알아서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면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를 팔아 넘기고 돈을 얻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왜 삼손의 이 힘의 근원을 알고자 했을까요?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삼손을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그를 약하게 하려고, 망가뜨리려고, 멸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의 정체가 뭔지 밝혀집니다. 그 싸움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빼서, 그것을 취해서,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 일에 들릴라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 이러한 갈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지옥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또 세우고 또 세우는 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행하게 만들고 행하게 만들고 의롭게 행하게 만들고 행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하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알려고 할까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때로 비밀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비밀이에요. 이것은 때로 약속입니다.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때로 원칙입니다.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려주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갈등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삼손이 지켜야 했던, 삼손이 보호해야 했던, 삼손이 어기지 말아야 했던 그 원칙, 그 약속, 그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근원을 주셨습니다. 삼손에게만큼이나.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삼손만큼이나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혹은 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고 혹은 살아가다가 그 힘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날 때부터 그러던 살면서 그렇게 되건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무 대책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아무 무방비하게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삼손도 이제 이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이제 이 도전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했던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삼손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아니었는데 그 힘의 근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인데요. 그것은 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손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들릴라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어이없이 이렇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지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거짓말. 그리고 들릴라가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르지 않은 푸른 칡 일곱으로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불렀어요. 블레셋에 찾아왔을 때 삼손은 그 마른 칡 일곱을 그냥 실끊듯이 끊어버리고 이겨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좀 알 것도 같은데 들릴라에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좀 이게 왜 그러는지를 이걸 왜 알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어리석은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들릴라는 뭐 변명을 했겠죠. 아, 당신을 좀 시험해 보려고. 그래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거짓말을 했고 들릴라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또 들릴라가 재촉합니다. 왜 거짓말했느냐? 나한테 진실을 말해다오. 그리고 또 재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누설했느냐는 둥, 왜 그걸 알고 싶냐는 둥, 그건 알아서 뭐 하겠냐는 둥,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는 둥, 이런 말은 절대 물어보고 관심도 없고 그는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이 한 방법 또 거짓말하는 것. 두 번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그럼 약해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고 계십니까? 왜 삼손이 계속 거짓말로 들릴라를 대답하고 있는지 이 들릴라에게 도대체 왜 삼손은 정상적으로 진실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고 계십니까? 제가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거짓말하게 되는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이 목표인지, 왜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지, 왜 그렇게 자신을 가장하는지,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는 점차 어디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또 두 번째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안 할 리가 없지요. 그걸 알려고 했던 것인데. 그 목표가 삼손을 그렇게 정말 묶어내는 것인데 그걸 안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쓰지 아니한 세 줄로 그를 결박해서 또 블레셋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아 이번에는 진짠가 하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또 삼손은 이것을 또 풀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들릴라가 이제는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뇌물 때문에, 예전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 벌써 두 번 거짓말한 거예요. 두 번 거짓말했고 두 번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이거 뭐냐 이거 아니잖아 막 그래서 자기 체면도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오기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거 나 뇌물 필요 없다. 내가 이제 삼손을 반드시 묶어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제 사정없이 이제 들러붙은 거예요. 인정사정없이 볼 것 없이 이제 붙은 거예요.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들릴라가 당신이 이렇게 나를 속일 줄이야. 어쩌면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진실을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은 뭡니까? 삼손은 그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점차 이 들릴라에게 시작한 거짓말이 자꾸만 자기에게 죄책감이 되고 그리고 점차 이제 이것을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마지막 세 번째 그에겐 세 번째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그는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때까지도 삼손은 정신을 못 차려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이 들릴라의 정체가 뭔지 이 들릴라의 속셈이 뭔지 그것을 통해 자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삼손.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지혜 있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겠어요?
신나네요.
이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들릴라를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릴라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들릴라의 속셈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건 말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삼손에게. 삼손에게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삼손이 거기서 세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집요한 들릴라의 이 질문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솔직하다는 건 얘기해 주는 건데 솔직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 근데 아직도 정말 그 지혜가 없는 겁니까? 정말로? 정말로 들릴라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걸 정말로 모르시나요? 버려야죠. 들릴라를 버려야 되는 그의 속셈은 너무 뻔하잖아요. 이건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깨달아야죠.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야죠. 만약에 버릴 수 있었으면 또 몰랐습니다. 또 모르는, 그건 모르는 것이죠. 정말 들릴라가 뇌물을 원했다면 끊어졌겠지만 또 정말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면 정신을 차렸을 수도. 하지만 여하튼 삼손은 들릴라에게서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뭐로부터도 나왔어야 됐을까요? 기생한테서도 나왔어야 됐죠. 이렇게 기생집에 드나들던 삼손이 결국은 들릴라도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갔어야 됐을까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나요? 그가 들릴라랑 사랑하면서 기생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기생의 집에 있는 문짝을 뽑아내면서 그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자신의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 그 비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회개하고,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정상적인 온전한 삶으로 돌아왔었으면 그는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또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이건 다른 데 있다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병을 그렇게 속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그렇게 속입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자기 지금 속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기 삶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를 다 괜찮아, 괜찮아, 속여, 속여. 세 번째, 삼손은 속였습니다. 그의 속이는 말은 참 너무나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속인 세 번째 거짓말. 그 거짓말은 수수께끼를 좋아하던 삼손, 수수께끼를 내고 풀어보라고 하던 그 삼손, 예전에 그래서 사자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그 퀴즈를 내던 그 삼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저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저 자기는 들릴라를 버리고 싶지는 않고, 기생을 버리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명은 행하고 싶지는 않은 그 복잡한 마음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의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위선은 직조기를 말합니다. 머리 써서 만든 마지막 거짓말. 머리를 굴리고 굴리고 생각해서 했던 그 마지막 거짓말, 진실하지 않은 그 모습, 그 모습은 이제 제대로 걸렸습니다. 들릴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예? 머리털을 직조기에, 예? 직조기에 어떻게, 직조기를 데리고 가요? 직조기를 가지고 와요? 때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들릴라는 해내었습니다. 왜 해내었냐면 삼손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 들릴라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손 하나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때로 사기당하고 때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 보면 깜짝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저럴 줄은 몰랐다. 심지어 이럴 줄은 저럴 줄은 몰랐다. 그게 드러나려고 생각하지 못했다. 천만의 말씀. 속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리가 먼 삼손은 점차 하나님의 비밀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원칙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의 사랑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들릴라, 원수를 사랑한 삼손, 그게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쓰러지는 것. 그리고 정말 직조기에 그의 머리털을 짜놓고 블레셋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는지,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제 딱 걸렸어요. 이젠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까지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 도망갔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목이 잡힌 것이에요. 이제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때는 이 머리털 긴 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능력은 뭐 하라고 준 것이었을까요? 그 능력은 블레셋을 이기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준 것이었지만 지금 들릴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이 머리털, 이 능력은 차라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는 몸과 마음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약에 그것을 지키는 한에는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한에는 그게 약속이니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털의 비밀을 말하고 그건 말하면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어기면서 놓치는 것입니다. 버리면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가 말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잠들 때 그의 머리를 깨끗이 깎아주었을 때 하나님의 신은 떠났습니다. 머리털이 있을 때 돕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이제 머리털이 없는데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머리털이 없는데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털이 없을 때는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머리털을 깨끗이 깎고 나서 그것을 어기고 나서 그에게 괴롭게 보니까 하나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을 번쩍 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들릴라는 기뻐했죠. 야 이제 이게 됐다. 그리고 삼손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눈을 뽑아가니까. 자기의 눈을 뽑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서 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네가 원칙을 지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네가 원칙을 어기니까 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니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래서 삼손은 한쪽 눈을 뽑히고 다른 쪽 눈도 뽑혔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처럼 끌려가서 소가 미는 연자맷돌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는 나기 전부터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나기 전부터 그 부모를 만나서 네, 이는 나실이니라 내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릴라를 좋아하게 돼서 그 쾌락을 사랑하게 돼서 기생들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렸을 때 그는 자기 힘의 근원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그 실패가 주님의 실패예요.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지만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잘난 척하는 모습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이름도 같이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도 같이 흩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그 힘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탄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시험하며 날마다 뺏으려고 하고 날마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힘의 근원, 여러분의 힘의 근원,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머리털이에요? 머리털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께 지키기로 한 원칙이죠. 하나님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비밀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 어떤 서름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천국은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 먹고 쓰러져 누워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휘말려 겉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좋아하면서 쓰러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을 때 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납니다. 다 포기하는 것 같아도 또 일어납니다. 이제는 못 일어나겠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사탄이 압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뭔지 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다가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새로운 힘의 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힘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의 기회를 우리가 다 놓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붙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그 원칙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때 교사, 보조교사였습니다. 근데 보조교사를 참 기쁨으로 열심히 해서 저는 무슨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삼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수생이래요. 그런데 교회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교사. 그래서 그 믿음이 참 귀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삼수를 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겨울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도 대학의 큰 꿈을 갖고 삼수 후에 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주일 나오는 건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보조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조교사, 삼수생. 왜 보조교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능날이 됐습니다. 수능 전에 또 교사들이 다 이 선생님을 위해서 이 학생을 위해 청년을 위해서 파티도 해주고 또 엿도 사주고 격려에 기도해주고 다 할 거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비보가 들렸어요. 수능 바로 전날에 폭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필 수능 전날에 폭통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밤새 고생하다가 수능 날 어떻게 해서 시험은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3년을 공부를 했고 또 3년 준비했지만 폭통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원하던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큰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방대를 가게 됐어요. 그 애들을 듣고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일 겪고 나면 신앙이 떨어질 텐데 교회 안 나오게 될 텐데 좌절할 텐데 쓰러질 텐데 아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믿었던 그 대학의 꿈, 대학의 소망 그게 다 날아가 버렸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방대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하니까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자매 결연을 맺어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였어요. 교환학생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하니까 그 학교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면 그냥 편입하는 걸로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에 편입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는데 하나님이 자기 꿈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될 줄은 몰랐대. 자기는 뭐 이렇게 해서 갈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교환학생 갔다가 교환학생 끝나면 다시 오는 건데 교환학생 하다가 교수에게 잘 보여서 거기서 그냥 편입을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삶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치, 우리 힘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힘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세옹지마를 만들게 하는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다 세옹지마가 될까요? 세옹지마가 돼서 지금은 나쁜 것이지만 나중에 더 좋게 만드는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려움에서도 건전해 주시죠. 어떤 면에서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병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복통 일어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혹은 실패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기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복통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다 생기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고3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3 학생이 이제 수능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능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 학생이 어이없이 시계를 안 가져간 거예요. 시계를. 저는 그래서 망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시계를 안 가지고 학생이 시계를 아니 수능을 보는 학생이 시계를 안 가져간다는 건 이건 뭐 극도의 패닉 상태잖아요. 시간 배분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시계가 없는데도 그걸 잘 극복해내더라고요. 시계가 없었는데 시계 없으면 못할 줄 알았는데 시계 없어도 잘 해내서 그래서 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갔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좀 쉬어야 된다. 난 좀 쉬어야 돼. 내게 그게 힘의 근원이야. 혹은 물질입니까? 아,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꿈이나 비전입니까? 아, 나는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힘의 근원입니까? 실력입니까? 재능입니까? 외모입니까? 그게 힘의 근원입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이제 못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까? 쉬지 못하면? 돈이 없으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 재능도 없으면? 외모도 안 되면? 그럼 이제 다 망합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그거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그거면 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왼손이면 왼손 잃어버리면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오른발이면 오른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이에요. 그게 근원이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근원이 아니면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변화되는 건 없어요. 시계 없다고 시험 못 치는 건 아니니까 시계 없이 시험 치면 돼요. 하나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사람으로서 부모입니까? 부모가 힘의 근원이세요? 형제입니까? 선배입니까? 후배입니까? 친구입니까? 그들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그겁니까? 혹시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저의 힘의 근원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제가 못할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없어도 혼자 살아요. 아내 없어도 혼자 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요. 그가 선교를 하라고 하던 그 해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서 접고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어요.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딸이 죽을 수도 있죠.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그게 힘의 근원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면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도 행하는 것이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상황으로서 높은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 안 주면 못하나요? 중간 자리입니까? 중간 자리가 제일 편하나요? 낮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힘의 근원입니까? 여러분이 낮고 싶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져야 돼요. 그게 좋아도 여러분이 저 뒤에 앉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에 세우시면 앞으로 나와야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 뒤로 낮추시면 그럼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의 근원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서게 되고 그럴 때 문제없이 어려움없이 그 원칙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의 근원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렸는데도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머리를 깎았으면 그럼 눈 뽑힐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눈 뽑히기 싫으면 머리털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 8월에 날마다 충만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능이나 우리 자신의 필요를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뺏겨도 또다시 노력하며 잃어버려도 또다시 채워지도록 달려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도 주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 진정한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충만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귀한 신앙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원칙을 지키는 그 비밀을 지키는 한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그 충만 속에 날마다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39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93장.